제가 한 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일을 또 보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또 예배하기 전에 또 흩어져 주의 말씀을 또 배우나이다. 주의 시간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2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 읽고 우리가 한번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십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문답서 내용을 보시면 네, 오늘은 이제 승귀, 부활, 승천 그리고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승귀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림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에 대하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52문은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슬픔과 핍박 중에도 내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그분은 누구냐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심판자로서 오시기를 나는 기다린다. 이거 첫 번째 위로요. 두 번째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그것이 곧 나의 원수들인데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위로는 그가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위로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이 위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슬픔과 핍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뭐 지금도 성도들에게 슬픔과 핍박이 다양한 방식으로 있겠죠. 예. 그러나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갔고 예. 참 잔인하게 죽어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특별히 슬픔과 핍박이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정말 하늘을 보며 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벨직신앙고백서 37항입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 핍박,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가 잘 나타나죠. 52분에서는 예,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죠. 슬픔과 핍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인 지금 이 학습자죠. 요리문답서는 이제 학습인데 학습자가 나는 슬픔과 핍박 가운데 있고 또 계속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내가 슬픔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기쁨과 영광이다. 그래서 완전히 대조가 되죠. 슬픔이 기쁨과 대조되고 핍박이 영광과 대조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설이 조금 깁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의 이 종말론 때문에 여러 오류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여러 이설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살필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 이중적 재림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정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책들이 굉장한 책들이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이중적 재림에 대한 책이고 또 이렇게 무슨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막 어떨 때는 있더라고요. 막 설명하고 있고 예, 무슨 뭐 역 같은데 뭐 서울역이니 뭐 이런데 가면 또 그거 쫙 펴놓고서 설명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접하면 이게 정설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4다 4학년 때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휴거라는 책 읽고 나서 얼마 후에 새벽에 제가 깬 겁니다. 새벽에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죠. 이야, 드디어 휴거가 왔구나. 근데 왜 나만 남았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새벽에 있고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이제 제 동생도 데려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저만 남아 있었던. 그게 말하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중적 재림. 그것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이걸 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단일 재림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7년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한번 오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7년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고 밑에서는 7년 동안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뭐 복음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가 실종됐을까?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지금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하고 대환난이 있고 그래서 7년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 그 위에서 천국 잔치를 벌였던 성도들과 함께 다시 땅 위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재림의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접하는 소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분들의 설명에는 첫 번째는 강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임박하다 그것을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임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임박, 우리가 임박하다면 가깝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예상할 수 없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냐, 예상할 수 없는 것이냐. 그래서 공중으로 이 오시는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은 예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오는 건 이제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박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오류입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두 단계의 재림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재림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베일이 벗겨진다는 의미의 아포칼립시스, 출현은 나타난다는 이제 에피파네이아라는 것이 있고요. 이 임함과 임재를 의미하는 파루시아, 오셨다, 강림하셨다, 오셨다. 또는 이제 단순히 오심, 오심이라는 것, 이런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요. 앞에 두 단어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주로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파루시아라든가 뭐 오신다는 이런 단어는 이제 임함, 강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이 두 단계 재림이 성경 용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주의 날, 주의 날이 뭐냐면 이제 7년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 주의 날인데 성경은 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 그 날이라는 걸 다 함께 사용합니다. 마지막 날로서 또 강림하심, 주의 날, 그 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러면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중에 오시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걸 다 같이 설명됩니다. 2장 1절에 예수의 강림하심이다. 근데 그날이 또 그것이 뭐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 세대주의자들은 주의 날은 뭐냐면 7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날이 주의 날인데 그게 같은 걸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1절, 2절. 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고요. 또 8절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같이 계속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나타나시는 날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은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 주의 날이다, 그 날이다. 이것은 다 지금 같은 주님의 재림을 지금 같은 사건을 표현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림이 있고 7년 뒤에 나타나심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날입니다. 한 날. 그 날에 강림의 나타나심입니다. 오시는 것이며 나타나시는 날이며 주의 날입니다.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시차를 두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방식,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 벌이고 있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은 성경의 설명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이 설명하는 재림의 방식을 이해합니다. 성경에는 재림을 임박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래서 이렇게 임박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아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언제 온다. 뭐 계시 받았다. 주의 10월 28일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10월 28일 아실 텐데 10월 28일. 그때 뭐 전철만 타도 10월 28일 막 다 붙어 있고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그게 이미 여기 있는 거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그 편지를 썼다고 주의 날 이뤘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사건들을 말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고 환난 있고 여러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아옴 등을 재림 전의 사건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두 방식의 재림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임박한 것으로 도둑같이 이제 오신다 이라는 거. 그런데 또 한 방식은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세대의 주인은 재림에 대한 이 두 방식의 설명을 그 재림이 가깝다는 그 임박성과 재림 전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을 7년이라는 이 두 사건으로 분리한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것을 공중재림으로 그 다음에 이게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것을 7년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 동파 방식은 재림의 시점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방식 모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는 거죠.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기다립니다. 자기의 죽음을 가까운 곳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방식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측된 시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이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임박성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이것은 미혹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거나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그 엄중함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무거운 명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전의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복음 여러 족속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날에 더욱 가까웠음을 깨닫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관계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전쟁, 기근, 지진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 표적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직전에 있을 특정 시간대의 일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까움을 교회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또 전쟁, 기근, 지진만이 아니라 전염병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코로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 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 전의 사건들은 재림을 위한 시간표나 연대표나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몇 년도에 이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몇 년 후면은 뭐가 오겠다 이렇게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나리오 작성을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재림 전의 사건들은 신자가 재림을 의식하고 아 예수님께서 오시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고 기다리면서 이 종말 앞에서 살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결국 오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인 가시적인 정말 그분 자체가 오시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재림이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승천하셨고 바로 그가 오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주석들이 이 재림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 어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런 책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덧붙여 그의 재림은 육체적 강림이며 가시적 강림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씨른 자들도 볼 터이요. 갑작스럽게 오실 터이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우며 승리의 강림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림 전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며 신자들에 대한 순환과 박해가 증가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등의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강림과 첫 번째 부활과 함께 지상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있는데요. 이 부활은 성도들의 이제 부활인데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땅에 풍부한 소산, 화평과 의의 지배가 있고 가시적 방식으로 모든 나라가 통치되고 천년 왕국의 끝에 천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모든 나라를 미혹하나 불에 삼킴을 당하고 이후 나머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제 천년 왕국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 사절을 보면 거기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겁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사절 20장 사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제 이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이 구절 안에 이 지상의 일이 아닙니다. 사절을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예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지금 20장 1절에서의 3절은 사실 이제 땅이에요.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죠. 땅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4절은 보좌를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여기서 정말 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특별히 순교자들의 영혼을 말하는데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더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을 보니 아 그들은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지상에서의 통치, 지상에서 세워지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 자체가 보여주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주님께서 허다한 청소들과 함께 갱신되지 않은 지상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은 여러 난점들을 불러옵니다. 부활하여 죽지 않을 허다한 무리와 죄 오염을 갖고 죽어야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함께 섞여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거거든요. 부활을 맞이했는데 그 부활한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죄 오염을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섞여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은 아니죠. 나아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천년 왕국은 더 심각한 오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다비라는 분이 이제 주조적으로 기초를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이제 스코필드 주석이라는 것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는데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각기 다른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세대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심판으로 끝나고 노아 홍수도 심판으로 끝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구도에서 민족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최종 목적이 되는데 그것을 메시아가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초림에서 그때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도저히 유대인들이 고쳐질 수가 없네. 내가 나중에 다시 와야지.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대대적인 실종이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거구나 해서 이제 육족 이스라엘이 그때 돌아온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견해는 이제 이것도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왜 공중으로 휴거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상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공중으로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도대체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초림 그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무 계획이 없이 오셨다가 유대인들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인가?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인가? 교회가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인가? 네, 이 외에도 이렇게 재림을 연기하는 것, 다중 부활, 또 다중 심판. 그러니까 부활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활하고 그다음에 7년 후에 다시 부활하고 또 1000년 후에 또 다시 부활하고 최소 세 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우리 주변에 책들도 많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저도 가면 와 휴게소 가면 쫙 좌판이 껼쳐 있어요. 막 쫙 도표 있고 그림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자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이것입니다. 악한 자는 소멸한다는 이 설에서 악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여호와 증인도 이제 그러한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활, 그래서 의인이 포함되는 부활의 구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의인의 부활을 더 집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데는 의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다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고, 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다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 때문인데, 악한 자의 부활은 현세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사이의 중간 상태의 종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구속사역이 아니라 공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몸과 영혼이 재결합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이지만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위하여서,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극형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오르겐이라는 분부터 해서 이제 보편적 회복을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탄까지도 구속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포용주의는 현대에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현대의 정신은 이런 포용의 정신이기 때문에 말도 얼마나 멋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복음이 율법을 이기며 생명이 사망을 이기며, 굉장히 멋있잖아요. 천국이 지옥을 이긴다. 하나님의 긍정이 인간의 부정을 이긴다. 굉장히 멋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가 인간의 나인을 이긴다. 이제 독일 유명한 학자가 말한 건데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방식이에요. 말은 멋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 어떤 인간의 말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말. 현대의 세계관, 현대 가치관에서 유행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말이지 성경의 언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위해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무게는 점점 약해져 가고 갑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의 심판을 말하면서 최후 심판을 지우려는 것은 성경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역사가 심판이다. 인생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사는 게 인생이 심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심판인 경우도 있겠지만 죄를 얼마나 많이 지면서 그냥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심판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미 죽을 때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는데 최후 심판이 또 필요한가? 이런 질문도 있죠. 최후 심판을 통해 비로소 미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적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공의와 긍휼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필요해서 그 최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데 또 죽을 때도 심판을 받죠.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이며 그 결과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에도 연결됩니다. 마음의 뜻과 무익한 말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신자들의 죄도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되었기에 정죄는 없습니다. 모든 뜻과 말과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서도 신자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는 심판자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누군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도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인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감동적으로 말하죠. 심판자가 누구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심판자로 재림하시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를 대신하여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가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대 앞에서 다 받으셨던 그 형벌을 다 받으셨던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라는 거죠. 최후 심판에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이 확실성은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고 환난에서 위로를 받게 합니다. 불확실한 것은 심판의 정확한 시기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로 육체적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깨어있어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주님을 고대하게 합니다. 네, 제가 그냥 막 읽었는데요. 계속 막 읽겠습니다. 시간이 안 남았어. 네,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요리문답서에서 확인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 악인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현대 신학에서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며 영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평가자로 있지 않고 순종할 자로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주님 되심에 대한 인정은 피조물의 피조물됨의 인정과 함께 갑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대해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해당하는 장소적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불에게 했나 영원한 불, 풀무불, 불못, 옥,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모두 장소를 가리키므로 우리는 지옥을 하나의 장소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는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 고뇌, 절망, 비탄, 이를 감 등의 주관적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형벌의 기간은 영원입니다. 저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에서 이 두 부류의 지속기간은 함께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인의 형벌이 무궁하지 않다면 성도들의 복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로 이 지옥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이 지옥을 싫어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걸 주저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복된 영생의 삶을 주십니다. 은이 받을 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언약의 완성 가운데 누린 충만한 교제이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큰 기쁨 가운데 부활체에 상응하는 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에 상응하는 복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히 우리 수준에서 지금 이 지상의 삶에서 오염돼서 우리의 오염된 방식으로 미추를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오염된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아,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 미남미녀가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거 그 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시대로 생각하니까 우리 시대의 미추 개념으로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정말 복되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얼마나 그게 복될까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부활체에 상응하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일지 그냥 어렴풋하지 어렴풋할 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도 복된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영광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핍박 중에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 종말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을 생각하며 현재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확신 있게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 우리가 날마다 깨닫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생각하며 그 복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더욱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옵고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